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으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우리 한국의 6.25 전쟁이 끝나고 몹시 어려운 시기에 오기병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1950년도 당시에 미국 유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큰 축복이지만은 당시로서는 그 가정과 온 동네에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 오장노님의 아들 오일호는 집안의 장손이었고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6.25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정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 겁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다음 이 아들이 귀국하기 며칠 전에 갱들에 의해서 무참히도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장노님의 슬픔 무슨 말로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장노님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욥은 자녀를 10명 잃고도 견뎌냈는데 나는 그 아들 하나 잃은 것이 이렇게도 힘들고 슬프구나. 이렇게 울면서 고백했던 장노님이었지만은 그 장로님은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아들을 죽인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나아가 그 갱들에게 최대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미국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신앙 교육과 일반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써달라고 장학금까지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하루 노동자 일당이 불과 몇 센트에 불과한 그러한 때인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500불을 보낸 일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6.25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장학금이 왔으니 미국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가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에게는 그야말로 큰 고통이 되었지만 반대로 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그래도 그나마 축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은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손양은 목사님 못지않는 위대한 믿음의 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큰아들을 잃은 이 오장노님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이지요. 오장노님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함을 힘입어서 그 온갖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노님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뿐만 아니라 욥이 당한 고난도 큰 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과 주님이 당한 고난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좀 다른 유익을 주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는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은 왠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본받지 못할 모습도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제한적이거나 혹은 좌절하는 기분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그러면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욥이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해냈으니까 혹은 하나님이 욥을 도와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욥을 본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죠?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좀 당황스럽다고나 할까요?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온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이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 끄떡없이 이겨냈지요. 자 그러자 사탄은 욥의 몸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또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 허락해 주시자 사탄은 욥의 몸에 악한 종기가 나게 해서 정말 죽도록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또 믿음을 지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욥은 정말 전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그러자 욥은 속이 상해서 믿음을 저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나갈 때에 좀 당혹스럽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은 욥이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는 참 이렇게 멋있게 신앙 고백도 하고 그 시험도 이겨냈는데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 사실 욥은 우리가 알듯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욥기에서 이런 모습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욥이 바로 축복을 회복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멋있는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 부분에 와서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욥은 우리들에게 더 귀한 모범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면 아무 원망 없이 그런 고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조그만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데. 그런데 만일 욥이 이런 모습 전혀 없이 완전한 모습만 이 욥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면은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무슨 욥기를 통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욥은 그렇게 잘 이어냈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욥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붙드셔서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축복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의지하고 힘을 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족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욥이 더욱 말할 것 없이 귀한 모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욥의 이런 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에 10절 말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성도가 된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련한다 하는 단어인데, 여기 단련한다는 단어는 연단한다 하는 뜻도 되지만은 시험한다 하는 뜻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개역 개정판은 이 말씀을 단련시킨다고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단한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금을 재련하듯이 단련시키면 내가 나중에 순금같이 훌륭한 성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러분, 욥기 전체의 내용과 그것은 아주 잘 맞는 내용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직접 보나이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큰 성장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의 재산도 두 배나 더 커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욥의 고난은 욥을 순금과 같이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욥기 전체의 내용과 잘 맞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어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뜻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순금같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뜻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죠.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날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이 주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문맥과 아주 잘 맞습니다. 여러분,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욥은 자기 변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좀 내려가서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런 뜻입니다.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자기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무슨 변론을 하게 되면 무죄가 증명이 될 것이고 더 이상의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도 보면 욥은 어떻게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는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3장에 나오는 이런 문맥들을 쭉 살펴보면은 23장은 욥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억울한 것을 토로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7절 말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속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신비한 표현법 중에 하나인데, 이 신비한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저 뭐 자기의 생각을 지금 말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가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가야바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가야바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가야바가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한 이유는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급기야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나라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 유대민족에는 유익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가야바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이 말에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가야바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해보게 되면 요한복음 여기 11장 51절과 52절 말씀이죠.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누가 스스로함이 아닙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지금 정치적인 판단으로 예수가 죽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유익하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 말 아래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으로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야바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한 그 말 속에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신비한 표현법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누구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은 정말 내가 흠없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욥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면 내가 더 정결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나중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더 정결해지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욥이 억울하다고 불평하는데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억울한 사람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통 이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 뿐인데 욥이라고 속으로라도 죄 안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욥이 억울하겠어요? 따지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라더라도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리는 벌은 적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의 그 불평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래, 네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찾아볼까?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않으시고 그냥 다 받아주시면서 그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나 뭐 원망하는 거, 이게 무슨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까? 결코 좋은 방법이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욥의 이 모습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이겨내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상까지 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우고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옳지다. 그런데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고난 속에 불평하는 그 사람까지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불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평까지도 오히려 훈련의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욥은 불평해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했습니다.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이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을 통과하고 놀라운 축복을 그는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욥을 망하게 하려고 욥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충동해서 욥을 시험하자 그랬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뭔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내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서 욥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계략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부족한 인간까지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란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욥을 시험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욥과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주익을 끼쳐주게 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불평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불평마저도 욥에게는 훈련이 됐습니다. 욥은 불평하는 자기의 모습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것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동시에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정말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떠들었습니다. 내 말을 다 그것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쉬우면 그 사람에게 그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시험만 계속된 사람이 그 사람 실력이 늘겠습니까? 정말 한 힘을 다해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치루어야 그 사람 실력이 느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시험을 우리가 겪어야 우리의 믿음이 그 이상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어려운 시험일수록 우리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믿음이 좋은 바울 생각하시지요? 바울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믿음이 좋은 바울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크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 시험의 자리에까지 갔더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만한 넉넉한 시험을 주신다고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또 다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시험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유익해도 우리가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그게 뭔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이미 다 이기도록 해두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길 것을 아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욥이 이기도록 다 조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그냥 내버려두고 어디 이 아브라함 잘하나 어디 한번 보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억울하다고 원망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욥이 나중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욥은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을 터인데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욥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욥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척 저런 척 해봐야 그거 뭐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았던 그 욥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그 솔직한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그것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벌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원망이 너무 심했을 때는 결국 그것 때문에 성인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욥의 원망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가 다른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정탐한 다음에도 돌아가자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은 그 마음부터 떠난 그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욥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원망은 하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욥은 원망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누가 지켰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런 차이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운명이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운 벌을 받게 되고 욥은 회개와 축복의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가지고 자꾸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바르게 살라고 그럽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든 말씀을 자꾸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뭘 하더라도 속상해도 힘들어도 원망스러워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람 훌륭한 성도일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도 여러분 나쁜 믿음 아닙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심지어 솔직한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내가 토로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소연을 하든 여러분 원망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믿음 지키고 있는 것이 믿음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아주 교만한 그런 말도 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욥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권능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 교만한 마음을 다 꺾어버리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상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겉것이 옳시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혼자뿐입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데로 가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다른 거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하소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물론 원망하는 기도보다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가 훨씬 더 좋죠. 그러나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진심이어야 할 겁니다. 아무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진심이 아니면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이긴 하지만은 진심이 아닌 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듣기 좋은 하나님 들으시기 좋은 말하는 것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알고 계시는데 듣기 좋은 말 자꾸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아부하고 듣기 좋은 말 자꾸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도 나는 순금같이 흠없는 사람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지요. 욥을 연단해서 순금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섭리는 우리가 억울하고 참 힘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힘들어서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하소연이라도 하고 그것마저 힘들어서 원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순금 같은 성도로 더 크게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워서 하소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회복시켜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라도 연단받아 순금 같은 성도로 성장해서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열매 맺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